2026년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어제의 주요 시사 이슈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언뜻 보면요, 뭐 민생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또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다툼, 대통령의 AI 발언, 그리고 저멀리 영국과 중국의 정상회담까지 이게 다 전혀 다른 뉴스들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각각 완전히 다른 영역의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 자료들을 제가 꼼꼼히 들여다보니까요, 이 모든 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더라고요.
아, 어떤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기존 질서의 재편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네 가지 다른 뉴스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재편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치, 산업, 그리고 국제관계까지 뭐 모든 영역에서 기존의 판이 흔들리고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 격동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사건의 표면적인 사실관계를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각 행위자들의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파급 효과까지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재편의 현장, 국회로 한번 가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서 국회를 향해서 아주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그런데 때마침 과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야당 시절에 했던 말이 있잖아요. 민생 법안은 3월에 처리하자. 이 발언이 소환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네요.
그렇죠.
이걸 그냥 단순히 국회 탓으로 돌리는 걸까요? 보내주신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런 프레임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분석 자료는요, 대통령의 의도를 책임 전가 프레임으로 분석을 해요.
책임 전과 프레임이요?
네. 우리는 일하고 싶은데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 뭐 이런 구도를 만들어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또 동시에 협조를 압박하는, 뭐랄까, 다목적 카드라는 거죠. 과거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끄집어내는 것도 이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소재가 되는 거고요.
결국 민생이라는 단어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되어버린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결론이 되게 흥미로워요.
어떤 결론이죠?
이 대립 구도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이유가 좀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라는요?
양측 모두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것보다 민생을 외면하는 상대방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게 정치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민생 법안 처리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손해가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다른 시각의 논평을 보면 지금 논의되는 이 민생 법안의 정의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건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논평은 법 왜곡죄나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 같은 구체적인 개혁 법안 처리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즉, 대통령과 여당이 말하는 민생하고 시민사회의 일부가 생각하는 민생의 범위와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의 과거 발언 일부만 딱 잘라서 비판하는 건 이건 좀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 논평에서 해당 기사를 쓴 기자의 과거 이력까지 언급을 했던데요. 특정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죠.
네, 과거의 특정 의원은 긍정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를 썼던 전력을 근거로 들면서요, 이 기사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당정 갈등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 의심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의 현재 행보를 무조건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논평가 역시 정 대표가 개혁법안 처리를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재편의 한쪽이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면 다른 한쪽에선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정말 큰 사건이었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처리했는데 투표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최고위원 9명 중에 7명이 찬성했다는 건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압도적인 결과죠.
하루아침에 당내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을 제명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당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졌다, 이런 선언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의 선언이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이 결정의 배경에는 한세 가지 정도의 핵심 동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째는 반 한동훈 연대의 결집입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러 계파들이 한동훈이라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뭉친 거죠.
각자의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일단 한동훈 배제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손을 잡았다.
네, 이른바 공공의 적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인 셈이죠.
그렇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훈 색 지우기입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이재명 정부와의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기존의 한동훈식 정치 스타일이나 노선을 당에서 완전히 드러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당내 결속을 다지고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 당의 주인은 우리다라고 외친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동력은 뭔가요?
마지막으로 이 결정은 친한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한 전 대표의 정치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죠.
한때 가장 강력한 차기 주자였는데 정말 순식간에 정치적 위기에 몰렸네요.
네, 그렇죠.
제명 직후에 우리가 이 당의 주인이다라고 외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어떤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관련 논평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신당 창당이라는 정면 돌파.
정면 돌파.
네, 상식적인 보수 유권자들을 규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의 연대입니다. 기존 정당과 손을 잡고 세력을 키우는 방식이고요.
그런데 그 논평을 보면 신당 창당이든 연대든 과연 한 전 대표에게 그럴 만한 실행력이 있을지에 대해선 좀 회의적이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정치적 행보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분석입니다. 비상기업 사태 때 해제 요구 결의안의 가결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네네.
바로 그 이후에 헌법에도 없는 당정 공동정부 같은 좀 모호한 개념을 추진하려 했던 점을 예로 들거든요. 이런 일관성 부족이 그의 정치적 결단력과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게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실제로 관철해낼 수 있을지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재편이 이렇게 생존을 건 싸움이라면 이제는 기술의 재편 앞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도입을 반대하는 현대차 노조를 겨냥한 듯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으면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발언은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 특히 산업과 노동을 대하는 태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네.
자료 분석에 따르면 여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전략적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세 가지 프레임이군요.
네. 첫째는 실용적 산업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선언입니다.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노동계와의 관계보다 산업 구조 개편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시그널이죠.
두 번째는 거대한 수레라는 그 비유 자체에 담긴 의도겠군요.
맞습니다. AI와 자동화라는 기술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저항하는 모든 움직임은 시대에 뒤떨어진 뭐랄까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이게 되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프레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나 노동 소외 같은 문제들을요. 사회 구조적인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적응 문제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개인의 적응 문제요. 적응 못한 니 탓이라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정책 추진의 부담을 덜고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듣고 보니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의 결론은 이 발언이 앞으로 노정관계에 큰 변곡점이 될 거라고 분석했죠.
네. 정부가 노동계와의 정면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분석합니다.
정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로 읽히네요.
네. 그리고 다른 논평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한 저항이 필연적이라고 말을 해요. 마치 19세기 영국에서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워했던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던 러다이트 운동처럼요.
아, 러다이트 운동?
네. 기술 변화에 대한 공포와 저항은 역사적으로 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논평은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깊이 공감한다고 밝힙니다.
공감한다고요?
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세상이라면 빨리 대비하고 학습해서 AI를 내 일의 도구로 삼는 법을 배우는 게 현명하다. 이런 주장이죠.
저항은 이해하지만 결국 적응이 답이라는 데 동의하는 거군요. 흥미로운 건 이걸 정치적인 기득권층의 저항에 빗댄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술 변화에 저항하는 노조의 모습과 정치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정치인의 모습을 이렇게 걱쳐보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 논평의 마지막 부분이 저는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비판을 위한 비난이나 왜곡된 주장이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고 지적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건 바로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자, 국내의 정치 산업 지형이 재편되는 동안 국제 질서의 판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국과 중국의 만남이 심상치가 않네요.
네,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움직임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만나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했습니다. 이 외교적 수사 뒤에 숨겨진 진짜 속내는 뭘까요?
이건 뭐 가치 중심 외교의 시대가 저물고 철저한 실리 중심 외교의 시대가 왔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회담입니다.
실리 중심 외교요?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양국의 속내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우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선 거대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인권이나 안보 같은 민감한 가치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무역, 에너지, 기후변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협력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 명분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했다는 거군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놓칠 리가 없겠고요.
당연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대중국 포위망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하.
영국의 이런 실용주의 노선을 파고들어서 서방 동맹의 한 축을 흔들어 놓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결국 이번 회담은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그 격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움직임을 최근 미국의 행보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해석한 논평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의 독주에 우리도 살 길을 찾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었죠.
네, 그 논평은 최근 미국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동맹국들에게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좀 일방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에 주목합니다.
네네.
이런 미국의 행보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피로감과 반발 심리가 영국과 중국을 손잡게 만든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이런 분석이죠.
그렇다면 이 논평이 최종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결국 우리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것이겠군요.
맞습니다. 논평은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너무 한미동맹이라는 틀에만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의 방위산업이나 우주기술의 중요한 파트너였던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다소 파격적인 제언을 하기도 합니다.
파격적인 제언이네요.
네. 핵심은 미국만 이익을 보는 외교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상호 윈윈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가다간 미국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이슈를 재편이라는 키워드로 꿰뚫어봤습니다. 국내 정치 무대에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다툼과 합종 연행이 벌어지고 있고 산업 현장에선 거대한 기술 변화 앞에서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이념이나 가치를 넘어선 실리 중심의 새로운 동맹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네 가지 사건 모두 오래된 규칙과 질서가 무너지고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치 권력의 재편, 산업 구조의 재편, 그리고 국제 질서의 재편.
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각 행위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오늘 분석한 자료들은 결국 그 베팅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흐름에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올라탈 것인가?
그렇죠.
그 보니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과감하게 판을 바꾸려는 움직임과 어떻게든 현재를 지키려는 것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더 위험한 베팅일까요?